골로새서 27번 메시지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메시지의 마지막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이 창조의 하나님, 곧 만물의 창조자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중요한 단계는 성육신이라 불리웁니다. 성육신에 의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것과 함께 사람을 입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된 하나님인 주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창조물도 그분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 창조물을 입은 분인 바로 그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유를 포함한 못 박힘이었습니다. 못 박힌 후에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과 창조물도 그 무덤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3일 후에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삼층천으로의 승천 안에서 관을 쓰셨고 만물의 머리와 주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서 그분의 몸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성육신과 인생, 십자가에 못 박힘, 부활, 승천, 강림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표는 그분이 통과하신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삼층천으로 승천하셔서 거기에서 영광 보좌에 앉으시고 만유의 머리와 주가 되신 후 그분의 몸인 교회에 강림하셨습니다. 강림 안에서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영이십니다. 이 만유를 포함한 영은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셔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났을 때 그분은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이 인성은 우리를 포함하고 창조물의 모든 것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입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을 통과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인생을 통과했습니다. 더욱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사실상 피조물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무덤은 만유를 포함한 무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함께 승천했습니다. 지금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교회 사이에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왕래가 있습니다. 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늘과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관유의 실제 우리는 또한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이 출애굽기 30장에서 묘사된 복합적인 관유의 실제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관유인 그 영은 이제 감람류로 예표된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향료들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면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람류가 향료들과 혼합될 때 그 기름은 복합제, 곧 관유가 되었습니다. 전에 그 감람류는 한 본질과 한 요소이었지만 향료들과 혼합된 후에는 다른 요소들이 더해졌습니다. 감람류와 네 가지 향료가 혼합되어서 생산된 그 관유는 만유를 포함한 영을 의미합니다. 영원 과거의 하나님의 영은 단지 한 요소, 즉 신성의 요소만을 가지고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에 하나님은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인생 33년 반 동안 그 신성의 요소에 더 많은 것이 더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만유를 포함한 효능 있는 죽음의 본질이 그분께 더해졌습니다. 그분의 부활도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중요한 단계들을 거치심에 따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셨고 인성과 복합되셨습니다. 감람류가 향료들과 섞여져 한 형태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과 죽음의 향기와 부활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과 섞여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이제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 속에 들어가 계시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출생. 신약에 따르면 그리스도에게는 두 번의 출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의 출생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 안의 출생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그분의 두 번째 출생에서 그분의 모든 형제들, 곧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교회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두 번째 출생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이제 만유를 포함한 영 안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과 한 길. 앞에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경륜에는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한 길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259쪽에 있는 도표는 사실상 이 한 인격과 한 길의 표시입니다. 여기에는 그노시스교와 금욕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공자의 교훈들과 금욕주의의 실행은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십자가의 길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도표에 묘사된 선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한 인격과 한 길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각종의 주의와 철학과 실행으로부터 이 한 노선, 즉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만유를 포함한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회복되는 것은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그리스도의 생활의 체험에서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것과 십자가의 길을 취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취하는 것은 분명 자신을 어떤 식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금욕주의의 미묘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기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책이 옹호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상 금욕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 십자가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려면 만유를 포함한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어떤 약의 효능이 조제된 한 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이 영 안에 있습니다. 한 포의 조제약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약의 효능을 체험합니다. 오늘날 만유를 포함한 영은 만유를 포함한 한 포의 약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한 높이 올려진 인성도 만유를 포함한 이 영 안에 있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만유를 포함한 영은 그 영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영, 곧 만유를 포함한 영이 되기 위해서 아직 복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복합되는 과정이 성취되었고 그 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 거주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려면 우리 자신을 그 영에 열고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 내부에서 자유로운 길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우리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그 영에 열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키도록 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체험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함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도 체험합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때로 올바른 용어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용어들은 정확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 중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 말할 때 합당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 만유를 포함한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제는 그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그 영에 열고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 내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시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흐를 것입니다. 내부의 이 흐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효능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인 우리는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갖습니다. 도표를 살펴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음. 3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으키심을 받음이라는 단어는 침례에 일으키는 면을 말하는데 이것은 금욕주의와 전적으로 반대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행하는 땅의 것을 실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삶.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특히 금욕주의와 관계된 것들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로서 또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도표를 볼 때 하늘은 교회와 합해 있으므로 하늘에서 사는 것은 곧 교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하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에는 세상의 어떤 요소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교회와 하늘은 하나입니다. 교회 생활에 참여할 때 나는 하늘에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래 하늘에 갈 것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매일 하늘에 있습니다. 오, 교회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이 하늘의 영역에는 세상의 요소가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 이어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의 영역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나 혼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지금 감추어져 있지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생명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장 3절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도표를 보면 이해하는 데 얼마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도표에 요약된 과정의 결과로서 하나님, 사람, 하늘, 교회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늘과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표를 살펴볼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늘과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늘에 있고 교회 안에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그리스도를 몸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임을 계시해 줍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편에. 1절과 3절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1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나는 분석 신학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분석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 무한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제한된 지능으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한된 지능으로는 이 진술을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역사적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성경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니케아 신조와 같은 신조들 안에 구현된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을 따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조화시킬 수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임과 그분과 함께 나타남. 나는 3장 3절에 있는 감추어진이라는 낱말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장래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때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선전해서는 안 됩니다. 감추어진 생명의 중요성은 네 형제님의 전기에 관한 나의 작업에서 새롭게 부딪혔습니다. 이 책이 완성되었지만 나는 아직 그것이 출판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주님의 생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나타내지 않고 그 사람의 전기를 인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생명의 원칙에 어느 정도 반대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감추어진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조차도 오늘 감추어져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비평과 반대와 공격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마치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반대와 폐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계속 침묵하시고 감추어져 계십니다. 기독교의 실행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생활은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알려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감추어진 생활,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 안에 하늘에 감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실행은 그들을 선전하여 사람들을 늘리고 그들의 일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행은 바벨론적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에 감추어진 생활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선전을 하고 자신을 증진시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분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감추어지고 고통을 받는 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우리는 어느 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의 고대한 반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때의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함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때는 얼마나 놀라운 날이겠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천한 몸조차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놀라운 날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에, 교회 안에 감추어진 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